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소리 한국어 전역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밤 8시부터 자정까지 두 차례 방송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요청한 시리아 파병안을 승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의회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군을 파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오늘 관영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상원의 이번 표결은 시리아에서 러시아 공군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최근 몇 주간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 전투기 등을 파견하는 등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어제 유엔 총회 연설에서 아사드 정부군이 테러에 맞서 용감히 싸우고 있다며 그와의 협력을 거부하는 것은 큰 실수라고 밝혔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함께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를 돕기 위해 유엔에 18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어제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겸해 열린 G7 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걸프 국가 정상들과 난민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기부금은 대체로 유엔 난민기구와 세계식량계획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8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10여 개 국가, 지역 기구 등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정세와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음 달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장관은 또 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 밖에도 필리핀과 스리랑카, 멕시코, 중남미 카리브 국가 공동체, 그리고 이라크와 아랍에미리트 연합, 아랍연맹 등 중동 주요 국가도 잇따라 회담을 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도시 쿤두즈에서 정부군과 탈레반 무장반군 사이에 오늘로 사흘째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은 쿤두즈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력 충돌로 1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고 6천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 하이솜 지원단장은 특히 탈레반이 장악한 쿤두즈에서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형이 이뤄지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시민들의 이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전투기들은 어제도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쿤두즈 공항 일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아프간 정보당국은 미군의 공습으로 탈레반 지원 세력 16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70년 만에 처음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7년 남편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처분을 받은 켈리 기센다너는 오늘 새벽 애틀랜타 외곽의 한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정의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형벌로 대체해달라고 요청하는 서한을 조지아주 사면 가석방위원회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의 원인이 되는 HIV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들에게 즉각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최근 임상실험 결과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실험에서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조기에 받은 환자들은 HIV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성관계를 맺은 상대에게 전염 위험을 낮춰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9월 30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미국 뉴욕에서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here are also very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e North Korea.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2000년 이후 일부 산업 분야에서 제한적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한국 통계청 자료에서 나타났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모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9일 오전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만나 회담을 열었습니다.
There are also very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e North Korea presents an ongoing security challenge to everybody.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영내에 매우 심각한 안보 도전이 있다며 북한이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세 나라 외무장관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적, 세계적 현안을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send out very clear and positive message to North Korea.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오늘 논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이 그릇된 판단과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세 나라가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한일 3개국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전보장 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자는 이야기와 그래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언제 어떤 형태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 장관이 만난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미한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서 다음 날 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조선중앙통신에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4차 핵실험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 도발 반대를 한 목소리를 요구함에 따라 북한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최근 한 달간 관련국들은 정상급 또는 외교 장관급에서 연쇄 접촉을 이어가며 활발한 외교전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25일엔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반대한다며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고 29일 역시 뉴욕에서 열린 미, 한, 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과 우주 탐사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6자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가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고 각국 정상은 물론 박 대통령이 접촉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이런 접근에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관련국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앞으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반대 목소리가 이전보다 분명해진 데 주목하면서도 도발 억지 효과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핵실험 이후는 그래도 유엔 제재 이제 과거와는 비교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 시진핑이 분명히 도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북한이 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도 뭐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시 주석의 경고가 오히려 북한이 자기 길을 가도록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중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또 중국이 북한보다도 한국을 배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뭔가 자신의 길을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제어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신 교수는 특히 도발 시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서쪽으로의 진출을 표방한 일대일로 외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할 정도의 제재에 동참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자주국방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아직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 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은 미사일을 운반해서 기립하는 시간 그리고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미사일 운반 같은 그런 결정적인 행동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신 대표는 만일 기념일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보다 유연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시기를 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자신들의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주권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 대결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 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핵무기 포기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의 길로 나설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25 합의에 따라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이 8.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이때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특히 남북 고위급 접촉의 합의 사항이자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도 위태롭다라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하루 전인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며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체제나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지난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제의 이후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평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면회소를 비롯한 상봉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봉 대상자들의 생사 확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금강산의 그 시설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4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 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보완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생사 확인 작업을 마치고 5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어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 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지난달 25일 남북한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의 김광진 박사를 연결해서 북한의 같은 의도와 앞으로 예상되는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또 이산가족 상봉 무산 가능성까지 내비치고요. 먼저 이 박 대통령의 유엔 연설 중에서 북한과 관련된 주요 사항이 어떤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북한이 핵 도발을 그만두고 경제 건설에 힘을 써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인권 문제도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세계 평화 그리고 또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말씀을 했죠. 아마 북한 관련해서 좀 훈수로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가 밖에 나와서 대활동, 외교활동을 못하고 있죠.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별히 북한이 이렇게 강하게 그 비난을 한 것은 실제로 그 속내는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그만두겠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쓰지 않았고요. 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네.
무산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경고성 그런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 지금 뭐 대결 상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뭐 이산가족 상봉이나 뭐 교류 이런 것들 있습니다만 민간 차원에서
네.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특히나 북한이 견제해서 남북 대결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남한 대통령이 유엔 무대 그것도 160여 개 나라가 모여 앉은 그런 자리에서 북한을 비판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고쳐야 된다, 잘해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했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마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최근에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또 한국 국회의 북한 인권법 논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난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대북 전단인 경우에는 남북 당국자 회담까지 연결시켜서 이제 비난을 했었죠.
네.
그다음에 북한 인권법 역시 북한이 지속적으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서울에 유엔 인권사무소가 개설이 되지 않았습니까? 북한 인권사무소.
네.
그것 가지고도 신경을 많이 부렸죠. 결국은 남북 관계, 남북 사이 그 북한이 남북 관계를 주도해 나가고 또 김정은이 지금 3대 세습으로 세 번째 지도자를 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우도대로 이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들한테 불편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주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의미에서는 10월 10일 계기로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한다고 이제 많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견하고 네. 있고. 한데 아마 그런 도발 행위들에 대한 근거를 또 그걸 정당하기 위한 그런 구실을 마련한 차원이기도 합니다.
아, 네. 자, 북한의 이와 같은 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박사님이 네. 보시기에 과연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당장은 그 북한이 판을 깨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마 한두 가지 정도 좀 엄중하다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은 아마 무산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장거리 로켓 발사 준비하는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 전에 만약 장거리 로켓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또 유엔과 국제사회와 공조해서 대북 제재, 유엔 결의 이런 것들을 또 주도해서 나갈 거 아닙니까?
네.
만약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겠죠.
네. 근데 일부에서는 북한의 이 같은 대남 위협 행보가 앞으로의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다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앞으로 그 도발이라면 어떤 것들을 예견해 볼 수 있을까요?
예, 현재 장거리 로켓 발사 이미 북한에서 예고를 했죠.
네.
당 중앙이 지시하고 또 원하는 그런 위치와 시간에 발사 준비가 돼 있다. 준비를 마쳤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네.
또 최근에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돼서 이제 자주국가의 권리다. 그다음에 남한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하니까 네. 제 생각에는 10월 10일 전후해서 아마 발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가장 엄중한 도발이고요. 그다음에 유엔은 아마 지금까지 그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북 제재를 안을 마련했는데 아마 이번에 다시 도발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엄중하게 더 강력한 제재로 대응하겠죠. 만약 그렇다면은 또 이제 4차 핵실험의 악순환으로 갈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전보다는 조금 강하게 북한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까지 실시한다고 하면 그때는 중국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중국이 북한하고 멀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이 미국을 방문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회담을 하면서 북한을 꼭 짚지는 않았지만 이제 북한을 염두에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긴장 조성행이 안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중 사이의 그 고리감이 핵실험을 다시 하는 경우에 훨씬 더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난달 25일 고위급 접촉에서 이산가족 행사뿐 아니라 이 당국 간 회담 개최도 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예.
이 당국 간 회담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라면?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10월 10일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우리 정부도 그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도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아무래도 판이 깨지기 때문에
네.
좀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북한 역시 그 10월 10일 명절 행사 준비에 이제 모든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남북 당사 회담이나 아니면 민간 교류 이런 데 좀 소극적이죠 지금. 그리고 또 통일부 장관이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통일 25주년 기념 행사 이제 정부 대표로 갑니다.
네.
30일날 오늘 출발해서 이제 6일까지 일정을 마치고 오는데 통일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아마 당국자 회담이 저는 10월 10일 전에는 좀 열리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박사님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광진 박사로부터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북한의 비난 의도와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남북한의 민간 노동자 단체가 다음 달 하순 축구 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노동자 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노동자 단체는 이와 함께 축구대회 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다음 달 13일 개성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는 지난 16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팩스를 보내 통일 축구대회를 열자고 제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는 2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의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 see no objection, so we do this. It is so decided.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려 올해로 아홉 번째를 맞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실시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조기에 발효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종 선언문은 북한의 핵계획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어떤 종류의 추가 핵실험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선언문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의 포기와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 등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선언문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ropean Union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the DPRK has threatened a fourth nuclear test and calls on the DPRK.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자제하고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고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했고 163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 나라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한 두 나라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조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와 한국 정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와 보건, 환경, 우주 분야 등 양자 다자 간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으로 다음 달 7일에는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한 정상회담과 미한 동맹을 주제로 초청 강연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방문을 전후해 일본과 중국도 방문합니다. 2000년대에 들어 북한의 주요 산업이 불균등하지만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외화 부족이 계속되고 있어 제조업 분야의 회복은 어려울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주요 산업이 1988년 이후 1998년까지 급속도로 내리막을 걷다가 2000년 이후 제한적이지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북한의 산업통계 자료에서 북한 경제의 부분적인 회복은 농림업과 석탄을 중심으로 하는 광업, 그리고 건설업과 전력 부문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제조업 부문은 북한 경제 회복에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고 이 연구위원은 지적했습니다. 부분별 회복 속도는 서비스와 농림업의 회복이 가장 빠르며 관련 생산량은 1990년대 수준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늘면서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 수준의 생산량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석기 한국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입니다.
현재 북한의 농업은 식량 생산이 압도적인 의미를 차지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량만 놓고 보면 90년대 초반을 넘어섰다. 아마 정확하게 보면 80년대 수준도 넘어섰을 거예요. 일정 정도는. 그러니까 그걸 비해 보면 농업 부분은 회복이 굉장히 많이 되었고.
이 연구위원은 또 북한의 국가 서비스업은 줄었지만 장마당의 확산이 서비스 부문의 회복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시장화가 주로 서비스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000년대 북한 서비스 시장화를 고려를 하면 서비스 부분은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북한 최근에 북한 경제의 회복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장마당이라든지 뭐 식당 이게 다 서비스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으론 전기, 가스, 수도와 광업, 건설업 순서로 회복 속도가 빨랐다고 이 연구위원은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신발과 위생용품, 화장품 공장 등을 잇따라 현지 지도하며 제조업을 독려하고 나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1월 류원 신발 공장을 방문한 김 제1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제품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제품 생산을 강조했으며 2월 평양 화장품 공장에서도 세계적 수준의 화장품을 만들 것을 독려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아울러 북한이 경제특구와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해외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선 것도 산업 부분별 회복에 일부 기인한 것으로 봤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생산활동 회복에 필수적인 자본을 해외로부터 조달하기 위한 활동으로 풀이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의 철강 생산력에 철광석 생산량 증가가 거의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철광석과 전력 공급 증가만으론 철강 생산력을 늘리지 못하는 사정이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이 연구위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북한은 제철 과정에 필수적인 코크스탄을 수입할 외화가 부족하고 제철소 가동률 제고에 필수적인 투자 자금도 조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다른 제조업 부문도 수입 원자재 부족과 설비 낙후로 회복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는 미국의 우주비행사가 최근 야간에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불빛으로 환했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3년이 지난 북한은 여전히 암흑천지였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국제 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스콧 켈리 씨가 지난 26일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공개된 이 사진은 야간에 촬영한 것으로 한반도의 대조적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환한 불빛으로 휘황찬란했지만 북한은 평양의 아주 작은 불빛만 보일 뿐 국토 전체가 암흑천지입니다. 우주에서 네 번째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우주비행사인 켈리 씨는 트위터에 전기 없이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남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은 지난 2002년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당시 언론에 한국은 불빛과 에너지, 활력이 넘치며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암흑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극이라며 사진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놓고 자주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해 2월에 공개한 한반도 사진은 더욱 극명한 남북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대낮처럼 전국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북한은 평양 등 몇몇 지역에만 작은 점 같은 불빛만 보였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은 너무 컴컴해서 마치 서해에서 동해까지 땅이 없이 하나의 바다로 연결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이 마치 작은 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나사는 평양의 불빛은 마치 한국의 작은 마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11,162kW인 반면 북한은 고작 730k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성사진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남북한의 전력 생산 능력 격차는 12배가 넘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발전 설비 총 용량은 8만 7천 메가와트였지만 북한은 7,200 메가와트에 그쳤습니다. 지난 1965년엔 북한의 전력 생산 능력이 2,400 메가와트로 한국의 3배에 달했지만 이후 한국의 급성장, 북한의 쇠락으로 상황이 역전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특히 한국은 원자력과 화력, 수력 발전의 비율이 각각 24%와 65%, 7%로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은 수력과 화력 발전에 집중돼 있고 시설이 대부분 낡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박사는 지난 6월 VOA에 북한은 2003년부터 전력 설비 용량이 530MW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000년도에 주로 전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중고 전력 설비들을 도입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의 수명 자체가 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고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발전 설비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높였지만 열악한 저수 능력, 잦은 가뭄, 겨울엔 물이 자주 얼면서 제대로 전력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루 한두 시간밖에 전기를 쓸 수 없다고 대북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는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를 마음껏 소비하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국민들의 일상과는 무척 대조적인 겁니다. 북한은 최근 당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희천발전소의 일부 발전기를 시험 가동하고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전력 상황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병현 박사는 최근 북한이 대안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력 문제를 풀려면 개혁 개방을 통해 한국 등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은 화요일까지 추석 연휴였습니다. 추석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추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나 뛰고 너 뛰고 그러는 거야. 시작! 뛰어!
종로구에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 추석을 맞아 한가위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매해 추석을 즈음해 한가위 한마당 잔치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더 늘렸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의 김은숙 주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고 올해부터 2일 날 하거든요. 명절 다음 날.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광장에서 체험 행사도 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제 명절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과 또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경 체험이라고 홀태 체험, 절구, 뭐 그리고 떡 매치기 하고 모든 행사에 먹거리가 빠지면 안 돼서 그런 먹거리도 정말 적은 비용으로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예술단 공연은 명절 때마다 하는데 매니아층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관람하고 계시고요.
매년 한가위 한마당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끄는 공연은 평양 예술단의 공연인데요.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공연예술단체입니다. 평양예술단의 김신욱 단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활동을 했던 단원들이 남한에 와서 우리 문화, 남과 북이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쓰지만 그래도 갈라져 살아온 세월만큼 좀 문화가 좀 다르게 발전했거든요. 북한이 예술 문화를 우리가 많이 재현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악을 보고 우리 옛날에 함께 된장을 먹고 함께 문화를 나눴던 우리 민족이로구나 그런 걸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평양예술단은 한국에 많이 알려진 반갑습니다와 휘파람을 비롯해 고향의 향기, 아리랑까지 12가지의 노래와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아리랑을 가지고 우리 아리랑, 북한식 창법으로 북한식으로 평곡하여 부르는 우리 아리랑, 남과 북은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가지고 새롭게 재현했고 그리고 또 평양 건무, 평양 건모가 이 남한에서 엄청 인기 있거든요. 그리고 뭐 휘파람이나 북한에서 노래하는 평양 처녀 시지와요는 북한에서 도시 처녀 농촌의 시지와요를 우리가 새로 개사해가지고 평양처녀 서울의 시집와요 이렇게 가지고 노래 부르는 새로운 작품들도 많습니다.
김신옥 단장은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문화를 알고 북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저희 북한예술을 통해서 또 북한예술을 새롭게 접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추석 명절만큼은 또 즐겁게 좀 기쁘게 명절을 나시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거든요.
전통 민요인 아리랑도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민요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리랑은 관현악식으로 이렇게 남 국악과 민속악기 배합 관현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곡했는데 남한의 아리랑은 여러 가지 국악은 국악, 뭐 클래식은 클래식으로 여러 가지 아리랑 있잖아요. 그의 중심에 섰다고 보면 되거든요. 북한엔 국악이 따로 없고 옛날에 쪽에 우리 민속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북한식 창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창법으로 편곡도 이렇게 국악식을 뺀 이렇게 클래식이나 가곡식으로 그런 식으로 편곡해서 부채춤과 곁들여서 하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십니다.
평양예술단의 공연도 보고 투호와 대형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긴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명절이어가지고 네. 집에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나와봤거든요.
네.
이북이신 분들도 있는데 고향 못 가보시고 또 뜻깊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안 접해본 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거울 것 같습니다.
먹을 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있어서 조카들이랑 같이 놀 수 있기도 좋고 어머니랑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접해보지 않은 거라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북한 사람들을 더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자기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는 여기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도자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갈 거거든요. 사실은 옛날 도자기는 이천이나 이런 쪽 가지 여주 가지 않으면 못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들고 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30일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순위, 한국이 지난해에 이어서 26번째 순위의 자리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한국은 2007년에 세계 11번째 자리에 오르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세계 26번째라는 소식, 이 다보스 포럼이라는 명칭으로도 널리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의 국가 경쟁력 순위에 한국 사회가 조금의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 기업가의 안목으로 평가하는 나라별 평가 순위로 해마다 발표되고 있는 자료인데요. 국내 총생산의 98.3%에 해당하는 140개 나라를 대상으로 설문평가 항목의 70%는 해당국의 기업 최고 경영자 100명이 평가하고 나머지 30%는 국제통화기금 등 공인된 국제기관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는데 이 수치 때문에 지금 한국 사회가 약간의 충격을 받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경쟁력이 그만큼 약해졌다는 의미인가요?
예, 단순히 그렇게 11위에서 26위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그동안 좀 계속 20위권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종합순위 26번째 자리에 있는 건데요. 뭐 한국을 보통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룬 한국이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 이런 표현으로 대변은 되고 있는데
네.
세계 경영자 그리고 한국의 경영자들이 평가한 국가 경쟁력 순위. 가장 현실적인 평가라는 분석도 많은데 각 나라의 성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번 국제 경쟁력 평가 세계 26위. 선진국을 향해 나가고자 하고 있는 그 한국의 수레바퀴에 분명히 뭔가 해결해야 하는 걸림돌이 끼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좋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고 낮은 평가를 받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평가한 한국의 강점은 세계 다섯 번째로 평가된 거시 경제 부분입니다. 시장 규모, 사회적 인프라가 세계 13번째 순위에 올라 있는데요. 반면에 정부 규제 등 제도적 요인, 노동시장의 효율성, 금융시장의 성숙도는 세계 60위에서 80위권을 오가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어떤 그 경제 부분의 뉴스 가운데 노사 간의 어떤 그 타협을 보지 못한 그런 어려운 모습들이 많이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세계 140개 나라 가운데 132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정부 담당자는 노동이나 금융 분야의 구조 개혁이 잘 진행되면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순위 올라갈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국가 경쟁력 순위 평가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2년 연속 1위에 올라있는 스위스였고요.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미국, 4위는 독일, 네덜란드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새로운 민법이 시행된다죠?
네,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하는 부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부모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다음 달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어린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부모의 그 자녀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인데요. 이를 어기면 앞으로 길게는 2년까지 법원이 부모의 친권을 정지시키거나 제한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라고 해서 자녀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기준이 법으로 마련된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신체적으로 또 성적으로 심리적으로 학대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겠다는 건데요. 뭐 훈육을 빌미로 자녀를 학대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아동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릴 때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발달해야 되는 아동이 학대를 받으면은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때문입니다. 가끔 한국 사회를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뭐 의부 자녀를 학대한 계모, 성적인 폭력을 행사한 계부, 종교적인 이유로 아픈 자녀의 병원 치료를 거부해서 뉴스의 주인공이 되는 부모들이 바로 이런 그 법적 조치에 해당이 될 텐데요. 한국 법원은 이런 가해자 부모들에게 길게는 2년씩 두 번까지 총 4년간 부모의 친권을 제한하는 겁니다. 이 뉴스를 접한 한국 사람들, 아동 학대를 저지른 부모에 대한 친권 제한 2년은 너무 짧은 것이 아닌가 하면서 친권 박탈까지도 가능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 마지막 소식은 한국 군인들의 생활상 변화에 관한 소식이군요.
네. 내일이 한국 군대의 기념일인 국군의 날입니다. 예, 국군의 날을 맞아서 과거에서 현재까지 한국 군인들의 어떤 생활상의 변화를 되짚어보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한국 경제가 발전하면서 국민들의 생활상이 달라져 온 만큼 군대 안의 모습도 크게 달라져 왔습니다. 군인들의 숙소인 생활관 환경, 부대 안의 시설, 식사 메뉴 등 다양한 부분의 변천사가 세월의 변화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군인들의 숙소를 내무반이라고 했는데요. 요즘에는 생활관이라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10년 전에 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내무반에서 생활관으로요.
네.
내무반이라는 이름에는 전시에 잠깐 머물다 가는 그런 공간의 개념이 담겨 있었다고 하고요. 생활관이라고 바뀐 데에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 환경을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군대 내무반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서 인기를 끌었는데 당시에 그 텔레비전 화면의 배경을 보면 마루형 침상에 중간에 신을 벗어둘 수 있는 복도형 내무반이 있었습니다. 모포를 깔아두고 일렬로 다닥다닥 붙어서 군인들이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한국의 군대 생활관, 1인 침대가 많이 보급돼 있고 2인용 2층 침대, 또 탑자를 갖춘 그런 현대식 공간으로 달려져 있습니다. 군인들의 개인 사물을 넣어두었던 나무벽장, 80년대 들어서 옷걸이형 철제 관물대가 도입됐고요. 예전에는 왜 군인들 이불도 모포도 전부 다 이렇게 각을 잡아서 접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그 이후로는 옷걸이에 옷을 걸어서 관물대 안쪽에 이렇게 넣어두는, 그리고 그 안에는 가족이나 애인의 사진을 붙여두는 그런 문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9월 23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최초의 라틴 아메리카, 즉 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을 환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사에서 미국 내 7천만, 세계적으로는 12억 가톨릭 신앙인들의 영적 지도자인 교황을 맞이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주는 가톨릭 교회의 활동을 치하하는 것뿐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으로서의 역할에 더해 그만이 갖고 있는 고결한 인품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이 영적으로 포용적이고 말씀도 따뜻하며 매우 겸손한 지도자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신자든 아니든 모두에게 가난하고 의지할 데 없으며 개인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 대한 정의와 불평등에 맞서 일어서라고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교황이 갈등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미국과 쿠바 관계를 새롭게 하는데도 도움을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황이 자유로운 신앙이 허용될 때만이 인간은 진정 자유로운 것이다 라고 말한 점, 모든 사람이 미래 세대를 위해 기후변화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한 점 등을 상기시켰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에 대해 자신도 이민가족의 아들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대부분 이민자 가족들로 이루어진 미국에 손님으로 오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오바마 대통령이 주창해온 것과 비슷한 주제, 즉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들, 경제 제도 때문에 외면당하거나 소외된 수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책임, 기후변화에 대처할 필요성 등을 거론했습니다. 백악관을 나선 프란치스코 교황은 워싱턴에서 벌어진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이들 행사 중에는 스페인 선교사 주니페로 세라의 시성식, 교황으로서 처음 있는 미국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 워싱턴 시내 노숙자들과의 점심 식사 등이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는 동안 미국인들은 인종과 종교에 관계없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를 경청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환영 연설에서 미국인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잠자는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 깨우며 겸손과 봉사, 그리고 사랑과 정의, 더 많은 자유가 있는 세계를 추구하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기 때문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